고린도전서 33번 메시지. 만물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함. 3장 18절에서 23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3장이 1장과 2장의 설명 이후 계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두 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지혜를 다룹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지혜로 인하여 그들은 나뉘어졌고 영적인 거인들을 높였습니다. 3장 18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19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헬라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교활한 지혜를 잡고 계시며 그러한 지혜의 이치가 헛된 것임을 아십니다. 천연적인 것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성전을 헐고 부패케 하고 더럽히고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12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나무와 풀과 집 등 가치 없는 재료들로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적인 요소로 교회를 건축하고자 미혹된 유대 믿는 이들과 철학적인 요소를 건축 안으로 가져오려고 애쓰는 헬라 믿는 이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케 하며 파괴하며 더럽히며 망치며 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근본적인 가르침들과는 다른 어떤 교리를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 영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부정하는 어떤 방법이나 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케 하며 파괴하며 더럽히며 망치며 허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파괴한다는 단어는 적어도 15절에 게시된 해, 징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교리들과 분열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방법과 타고난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케 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망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재료와 방법과 노력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변화에 일치되도록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것들, 즉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체질과 우리의 존재와 질투와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같은 악한 것들로 건축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나무와 풀과 지폐는 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극적인 행함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초호의 여지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집, 즉 우리의 천연적인 것과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악한 행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주입되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진정으로 건축된 어떤 교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며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의 건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조차도 그다지 많은 건축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이 결핍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천연적인 것과 존재와 행동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세균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빗빗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격이 강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이 평범하고 일반적이며 어떤 특별한 방법에 있어서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체험과 관찰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천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수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부러지지 않는 고무같이 특이하게 부드럽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부러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든 결코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천연적인 것과 됨됨이를 교회 생활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도 또한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이 교회 생활 안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입되었습니다. 물론 거칠고 질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올바른 재료가 아닙니다. 집에서는 어떤 쓸모를 찾기가 아주 어렵지만 어떤 종류의 나무는 아마 유용하게 생각될 수 있고 또한 좋은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종류의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연적으로 선한 인간성인 나무조차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유용하지 못합니다. 천연적인 것들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문맥에 따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천연적인 것들로 건축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풀이나 짚을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이 흠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행실들을 교회 안으로 주입하는 것은 교회를 송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본성과 선한 됨됨이와 심지어 선한 행위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부패시키는 것임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질투나 다툼이 있다면 물론 그것은 교회 생활을 망치고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천연적인 것으로 건축함으로써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것입니다.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면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없는 것과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은 확실히 심각한 징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연적인 것들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으로 바로를 징계하셨고 또한 어둠을 사용하여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심각한 징계임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천연적인 본성과 자아와 행위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기를 예시하는 자들은 어둠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의하면 우리의 건축하는 역사가 불로써 시험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일이 남는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불탄다면 우리는 해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 심판의 불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모두에서 볼 때 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는 불로써 심판받았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주께서 불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우리의 일을 심판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에 속한 일은 불의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사실 불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러한 재료들은 더더욱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불에 의하여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것과 자아와 타고난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불에 의해 타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에는 최소한 두 방면이 있는데 곧 어둠과 불태워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둠에 있게 되며 우리의 일은 불타서 죄가 될지 모릅니다. 나는 종종 주님 앞에서 나의 일이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두렵고 떱니다. 많은 때에 나는 나의 일이 주님의 심판의 불의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일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데려갈 것인지 아니면 어둠에 남아있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수고하는 이들 중에 얼마는 그들이 더욱더 일할수록 더욱더 어둠에 남아있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이 그들의 천연적인 것과 자신과 인간적인 행위들을 따랐다는 표시입니다. 영적 거인들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함. 영적 거인들을 자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며 사람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들이나 동역자들 또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에 대한 선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나 자신과 행위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또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고 더럽히며 파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 18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 말합니다. 유대교적 믿는 이들과 헬라의 철학적인 믿는 이들은 모두 유대교와 헬라 철학의 요소를 교회 건축에 가져오므로 그들 자신을 속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생각은 그들의 철학적인 지혜를 높게 평가하는 헬라 믿는 이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 거인들을 자랑하는 건 역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며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는 일들은 그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생각을 사용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리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들을 높이는 것은 단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문맥에 의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높이는 것은 전혀 틀린 것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형제는 장로들 중에서 가장 좋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 사람 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해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하여 미련하게 됨. 18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하게 되는 것은 철학적인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관한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되기는 쉽고 미련하게 되기는 어렵지만 죄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바울이 18절에서 말한 바대로 미련하게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헬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 안에서 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되기 위해 미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미련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더욱이 교회들 안에서 생명의 성장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많은 진보를 체험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미련하게 되기를 배우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뛰어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되기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음.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심지어 사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들이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혹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와 아볼로와 게바가 그들의 것이요 만물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이며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영적 거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이나 사망과 같은 소극적인 것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세상이나 사망도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의 소극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나의 지방교회 상황은 좋지 못하다. 나는 교회의 상태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교회 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사람은 그 결과로 생명의 성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사망과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을 때 왜 바울이 이러한 방법으로 2장을 결론짓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혜와 영적 거인들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말한 후에 바울은 만물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함으로 결론짓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너희의 헬라 문화와 지혜와 철학을 사용한다. 너희의 지혜를 따라서 너희는 선호와 선택을 갖고 있다. 너희는 사람들과 교리들과 실행들에 있어서 선호가 있다. 이 선호들은 모두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철학적 사고방식에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만물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심지어 세상과 사망조차도 너희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모든 것들이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한 너희의 종들이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교회의 상태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종류의 교회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많은 성도들은 상해에 있는 교회를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 도시로 이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상해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교회에 있는 얼마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하여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있기 위해 그 지방으로 이사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해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상해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상해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지방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로 그리스도의 삼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되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온전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선호나 기호나 선택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배우자나 사망 자체까지도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아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일생 동안 큰 일들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제를 위하여 가장 좋은 부인이 누구이며 또는 어떤 자매에게 가장 좋은 남편이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누가 가장 좋은 동역자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를 어느 동역자가 좋고 어느 동역자가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해 생각지 않는 데까지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들 모두가 나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나쁘다고 여긴 사람들조차도 나를 온전케 하는데 최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에 의하여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이상 우리는 개인적인 선호나 기호를 가짐으로써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시며 우리는 모든 것들에 의해 온전케 됩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그분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높여서는 안 되며 우리는 사람들이나 일들이나 사물들에 관한 어떤 선호나 기호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은 물론 나쁜 것까지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대한 합당한 이해입니다.